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또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에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한 부분을 또 좀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를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며 또 정리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는 여러 견해들이 있어서 주님 좌우로 치우치기 쉬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옛길 바른 길 개혁신학의 바른 정로를 잘 파악하고 붙들 수 있는 힘을 종에게 주시고 또 주의 종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정의 진리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열 가지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했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대한 진리를 좀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예정과 창조와 섭리라는 세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 중에 예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일들과 사람들의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 모든 일어날 일들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 하나님께서 죄의 창조자이시지 않으며 피조물들의 의지가 침해되지도 않으며 또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함이 제거되지도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우리가 증거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적 작정과 의지에 대하여 명백하고 충분하게 증거합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땅에 행하시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 창조 세계와 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다. 시편 135편 6절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이사야서의 여러 구절들 이사야 14장 24절 2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경영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그런 뜻이죠. 나의 경영 혹은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37장 26절을 보면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아, 태초부터 하는 정하신 것을 때가 되어 이루신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명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작정이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누가 명정 작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놀라운 말씀이죠.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태초부터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전체의 일들을 작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이는 위대한 그런 진리죠. 이사야 46장 10절 11절 말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 놀랍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여기에 모략도 계획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나의 모략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땅 위에서 역사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지요. 다니엘 4장 35절 보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자기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에 만물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죠. 이처럼 성경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완전자 하나님의 뜻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도 이성 우리가 성경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 일들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내포하며 이 확실성은 단지 우연이나 사람들의 자유에 근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주권자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 그냥 우연에다가 맡기거나 사람들의 자유에 맡겨두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의 영원한 작정을 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의 진행과 미래와 종말을 사람들의 자유나 불확실한 우연에 맡겨두셨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의 선하심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도 없고 하셔서도 안 되겠지요. 자, 작정의 성격을 좀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은 몇 가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우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적입니다. 창조와 섭리는 논리적으로 작정 후에 그리고 시간 세계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모든 것들 이전이니까 영원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의 어떤 조건들에 의존하지 않는 그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확고하게 정해진 계획을 의미하죠. 그것은 불변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또한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그 작정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하신 어떤 전횡적 행위가 아니고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뜻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숙명론이나 결정론과는 다릅니다. 숙명론은 세상의 모든 일이 미리 결정된 어떤 운명이며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고 믿는 매우 소극적인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의 진리는 사람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와 그것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제비 뽑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이고 우연하게 보이는 일입니까? 그러나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작정하셨을지라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에 많은 교훈이 그것이죠. 구하여야 얻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숙명론, 결정론하고는 다른 개념이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은 숙명론, 결정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면서 이런 인간의 자유로운 그런 결정, 마음의 소원, 그런 또 도덕적 책임,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사람 편에서 볼 때 세상에 우연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지요. 룻기 2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자 룻은 우연히, 성경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룻이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우연히, 거기도 우연이라고 기록돼요,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예, 곧 아합인데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쏘아서 아합이 거기에 부상을 당하고 전사하게 되죠. 그것이 우연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을 징벌하시는 뜻이 이로써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작정의 범위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포함한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아까도 읽었지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모든 것들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온다. 주에게서 그 작정에 포함된 것이라는 말이죠.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다.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그런 범위지요. 심지어 사람의 죄 문제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죄와의 관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성경은 사람들의 죄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시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작정 밖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하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의 종이 되고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였는데 그 모든 과정, 형들이 그를 팔아먹은 그 일이 여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뜻 가운데 되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는데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되어져 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작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작정을 다 이루어온 과정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교환의 묘한 관계죠. 가룟 유다가 악을 행하지만은 그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7절 22절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 악한 바로, 강팍한 바로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던 그 일도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오래 참으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데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된 자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흔히 우리가 허용적 작정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말은 피조물의 죄도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속에 있으나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인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존재와 그 활동들도 그의 작정 속에 두셨으나 마귀를 마귀되게 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마귀 자신이죠. 마귀 자신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으나 그 허물의 책임은 마귀 자신에게 있지 하나님께 돌려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범죄와 타락의 책임도 사람 자신에게 있지 하나님께 돌려질 수 없습니다. 자, 작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작정의 결과요. 작정을 이루시고 그 결과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그렇죠.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중생시키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죠. 로마서 11장 36절 아까 우리가 인용한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이다. 창조와 심판의 궁극적 목적도 그러하죠. 우리가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43장 7절 21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이 그렇고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사람들의 구원을 예정하심. 우리가 보통 이 모든 만물들을 미리 작정하시는 일을 흔히 작정, 디크리 작정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 사용하고 특별히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정, predestination이라는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사람들의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3절 4절을 먼저 좀 읽어보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그 밖의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 이렇게 예정된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진 것이며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명확해서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없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선택과 우리가 버려두심, 선택하심과 버려두심의 두 요소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정의 첫 번째 요소는 선택하심입니다. 신앙고백서 3장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목적과 그의 은밀한 계획과 기쁘신 뜻에 따라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신앙이나 선행들이나 혹은 그것들 가운데서 끝까지 견딤이나 혹은 피조물 안에 다른 어떤 것을 조건들로나 그를 그것으로 이끄는 원인들로 미리 아심이 없이 하셨으며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의 진리, 선택하심에 대한 우리가 증거를 좀 정리해 보고 싶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 밝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셔야 주님께로 와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 내게 주신 자 중에 주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또 요한복음 17장 9절 24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내게 주셨다, 주셨다. 지금 계속 요한복음 6장 39절, 17장 6절, 17장 9절, 또 17장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이게 주신, 주신, 주신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대독해, 대독해, 디도마이라고 하는 준다는 말에 대독해, 완료 시제죠. 대독해. 예. 또 대독카스, 이거 완료 분사죠. 대독카스, 대독카스, 대독해, 대독카스. 그러니까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확정적임을 보이는 그런 표현이죠. 완료 시제를 주신, 주신. 완료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변적인 그런 불변적으로 작정하신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말씀이죠. 작정된 자. 이게 헬라어는 테타그메노이, 테타그메노이라고 하는 테타그메노이, 또 완료시제입니다. 테타그메노이라는 완료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신 혹은 여기에 작정된 다 완료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증거하는 말씀이 분명하지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게 선택의 진리죠. 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심의 성격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방금 읽은 1장 4절에 보면 장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 전 곧 영원이죠.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 또 그의 선택하심은 불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완료시제로 계속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다시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방금 우리가 인용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작정된 자를 주님이 다 부르시고 불러 예수 믿어서 다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는 부정과거형으로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작정된 예정된 자들은 다 부름을 받고 다 예수님 믿고 칭의함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보이시는 구절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치어서서 그들을 아신다. 그들은 하나도 잃어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불변적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주권적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권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요한복음 6장 37절 앞에도 언급했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옵니다. 예수께 오는 자들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이 아니고 곧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시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순서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온다. 그러면 선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할 때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셔야 은혜를 주시고 선택된 자들이 주께로 와서 믿게 되는 거지 믿는 자들이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하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이 아닌 것이 아니고 안 믿어서 양이 아닌 것이 아니고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양이라는 개념은 선택의 개념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은 양들은 예수님 믿게 된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양이 아닌 자들은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죠. 아직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 전에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신 것이죠. 로마서 9장 15절 16절은 더 놀랍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이다. 예. 그리고 긍휼하심 때문에 예.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지 내가 원해서 내가 잘 다름질을 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긍휼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선택에 근거해서 무조건적 주권적 선택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 말씀이죠.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이 그가 원하시는 대로 기쁘신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예.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고 구원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믿고 하는 그 행위 그것 때문에 뭐 선택을 했느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선택의 진리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사람들의 회개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 걸 미리 보시고 택하셨다면 말이죠. 그러나 위에 인용된 많은 구절들 우리가 지금 여기 인용한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미리 아신이라는 말을 사람의 회개와 믿음을 보고 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 또 웨슬레안이라고 하는 웨슬레안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그걸 우리가 예지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지금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예 그거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주권적 무조건적인 선택을 밝히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여기에 미리 아심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순히 하나님의 호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지 다른 여러 성경 구절들의 증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수단들도 포함됩니다. 신앙 고백 3장 6절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장 6절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셨을 때 그의 뜻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계획에 의해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들도 예정하셨다. 모든 수단들도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택하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고 정한 때에 활동하시는 그의 영에 의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가 되고 거룩해지고 그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된다. 오직 선택된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거나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양자가 되거나 거룩해지거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잘 바르게 진술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택하심을 받은 죄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사역과 또 사람 편에서도 전도와 회개와 믿음과 순종 등의 자발적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자, 타락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람의 타락의 관계는 어떠한가?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창세 전의 일임으로 타락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런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들을 죄 없는 상태의 사람들로 보셨는가? 아니면 그들을 앞으로 타락할 자들로 보셨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논리적으로 사람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 허용보다 앞에 두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그를 무죄 상태의 사람들로 보셨다는 견해를 우리가 전택설, 그리고 부릅니다. 전택설, 예, 수프라 랍사리안이즘, 수프라는 이전에, 예, 랍사리안이즘이라는 말은, 예, 우리가 타락 전, 그러니까 수프라 랍사리안이즘은 타락 전 견해라. 그런 말이에요. 타락전 선택설, 전택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선택하지 않고 버리심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간주합니다. 이 견해는 사도 바울의 토기장이의 비유,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의 비유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진리에 근거하며 그 진리에 비추어 다른 견해보다 더 논리적이게 보이고 천사들의 경우에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전택설, 이 견해는 죄 없는 사람들의 일부를 영원한 멸망에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화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논리적으로 사람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 허용 후에 두어서, 앞에 선택서는 전에 두지만 후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를 장차 타락할 자로 보셨다는 견해를 후택설, 인프라랍사리안이즘, 예, 타락 후 견해죠. 타락 후 인프라랍사리안이즘이라고 말하는데 타락 후 선택설입니다. 그래서 후택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선택하시지 않고 버리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견해는 선택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선택이므로 타락을 전제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택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적 주권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전택설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택설에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 버려두시는가 그런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후택설은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후택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버리심, 버려두심은 그들의 죄로 인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버려두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선택하지 않고 버려두신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후택설의 그런 견해라고 보입니다. 개혁파 신학의 주류는 후택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택설과 후택설의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른 파들의 견해들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다른 파들의 견해들은 어떤가? 루터 교회는 루터의 바른 견해를 저버렸습니다. 루터 자신은 칼빈과 동일하게 사람의 전적 부패와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 이중적 예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루터 교회의 전통은 그들의 일치신조에 진술된 대로 오스틴의 절대 예정의 교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 교회의 전통은 천주교의 신인 협력설, 즉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하는 세미 플레이지안이즘이라는 우리가 반펠라기우스주의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루터 교회는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중생에서의 성령의 주권적 단독 사역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은 우리 개혁파와 같으죠. 긍정하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의 다섯 가지 요점 중에서 네 번째 요점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편 17세기 초 화란에서 정죄된 알미니아니즘이라고 하는 알미니우스주의는 로마 천주교의 입장이었던 신인 협력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반펠라기스주의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 파는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협력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인 협력설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지만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또 순종 생활을 해야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후에 나타난 웨슬리 알미니안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웨슬레안 알미니안이즘은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긍정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속죄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웨슬리안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원죄의 죄책과 무능력이 제거되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구원 사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알미니스주의의 오류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시작은 개혁파와 비슷하지만은 결론이 결국 알미니우스주의가 된 것이 웨슬레안. 그래서 웨슬레안 알미니우스주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가 그런 입장이죠. 웨슬레안 입장이고 침례교회의 일부가 이런 알미니우스주의적인 견해를 취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무조건적인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 버려두심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에 두 번째 요소는 버려두심, reproba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하심과 버려두심 두 요소가 있다고 말했었죠. 신앙고백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는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해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그들의 죄와 죄로 인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자, 이 버려두심의 교리는 천주교회나 루터교회의 다수나 알미니우스주의, 웨슬리주의 등의 심한 반대를 받아왔지만은 어거스틴, 고대의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계 루터와 칼빈 등이 밝히 주장하였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도르트 신조 등이 밝히 진술하였습니다. 칼빈의 설명과 같이 선택 자체는 버려두심과 대조시키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버려두심의 증거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버려두심을 내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가 나머지 사람들을 버려두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버려두심은 선택의 진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버려두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출애굽기는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렇게 증거하죠.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0장 27절, 11장 10절. 잘 알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것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려두심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간 것이다.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강팍케 하신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도 강팍케 하셔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하셔서 그래서 멸해서 그 땅을 전부 정복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고,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의 그 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죠.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자, 그렇게 감기게 하라,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데,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여섯 번이나 인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 또 요한복음 12장 40절, 사도행전 28장 27절, 로마서 11장 9절 10절, 여섯 번 인용되어 있는,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둔하고 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버려두신 자들에 대해서 하신 그런 표현의 말씀이죠. 또 주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9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 주지 말라. 던지지 말아라.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런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구별하셨죠? 세상과 내게 주신 자들, 택자들과 불택자들을. 로마서 9장 22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런 말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을 표현한 거죠.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 예. 순종치 않고 예, 멸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유다서 4절 말씀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자 이와 같이 버려두심에 대한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버려두심은 성경적 교리입니다. 선택과 더불어 선택하심과 더불어 버려두심은 성경적 교리입니다. 루터교나 그런 또 우리들은 어떤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들은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교리라고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버려두시면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지나쳐 버리심과 정죄하심이 그것인데 첫째로 지나쳐 버리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며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버려두셨는지. 둘째로 정죄하심은 적극적인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지나쳐 버리신 자들을 그들의 죄에 대해 공의로 정죄하시고 벌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행위이며 그 이유는 그들의 죄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은 그들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에 있었으나 그중 일부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그들 가운데 그냥 버려져서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나쳐 버리심을 받고 정죄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고 버려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날 뿐입니다. 버려두심 즉 유기라고 말하는 버려두심의 교리는 두려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결코 불평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버리셨을지라도 인류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버려두심 즉 유기의 교리는 비록 기쁨을 주는 교리는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믿어야 할 교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정 교리는 사람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사람 자신에게서 나왔는가 라는 근본적 문제에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문제는 개혁주의 신학체계와 또 기타 신학체계들을 구분하는 주요 논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지엽적 문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참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주이신가?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참으로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 교리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 의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오한 교리가 바르게 가르쳐지고 강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정 교리는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이 교리는 구원 얻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하며 또 그들에게 참된 겸손과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결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적인 예정과 선택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강해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를 좀 긴 내용이지만은 또 함께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주님 은혜의 선택과 또 구원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은혜의 선택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변적인 작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믿음에 증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사를 작정하신다고 하는 깊은 진리와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또 버려둔 자들이 있다고 하는 두려운 사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억만분지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